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잠언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잠언을 이제 강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오후에는 시편을 강해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원래 이 맥스 앤더스라고 한 사람이 쓴 그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이라는 그 책을 가서 보면은 31번 정도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원래 한 15번이나 이렇게 좀 줄여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다시 목차를 쭉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이렇게 잠언이 31장이잖아요. 31장이면은 그냥 하루에 한 장 정도 강의한다고 하면은 30번 정도 강의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주제들이 이 잠언에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잠언 이제 강의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전도서도 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가도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텍스트가 좀 있어서 같이 보면서 따라가면 이제 좋기 때문에 제가 미국의 홀만 출판사에서 나오는 홀맨 올드 테스트먼트 커멘터리 여기에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주 편집자로 이 책을 32권인가를 이제 지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그 출판사에서 이름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 또 메인 아이디어 주석 시리즈 이렇게 돼서 32권으로 완역이 돼갖고 지금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요거는 주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뭐 설교도 할 수 있고 아이들 교환 잡아서 가르치기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핵심 사상도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경건서적으로 읽으면 좋지 않겠는가. 어떤 뭐 주석이라고 하면 대개가 1절 나오면 원어에 있듯이 뭐고 있듯이 뭐 대개 이런 거 하는 것이 이제 주해 아니면 주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의 책인 것 같아요. 아주 내용이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얼스미 목사님의 그 다음에 잠언 주석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여러 이제 그 주석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맥스 앤더스가 이제 해놓은 그런 구분대로 쭉 이렇게 따라 나가면서 그분 것뿐만 아니라 제가 전달해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모든 거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잠언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잠언은 이제 31장이에요. 31장을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이제 강해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잠언 읽어보시면 알지만 잠언의 주제가 계속 바뀌어요. 2절 다르고 저절 다르고 쭉 연속해서 이렇게 토픽별로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 잠언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열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토픽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이제 강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 맥스 앤더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잠언의 주제를 30개에서 31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갖고 뭐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다 그러면 그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를 다 이렇게 모았어요. 이렇게 한 챕터를 만들고 간음을 할 때 생기는 그런 나쁜 결과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또 하나로 딱 이렇게 이제 모아놓았고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게으르게 살면 왜 안 되는가 이런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게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 흩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맥스 앤더스의 그 주제별 분류에 따라서 또 그분이 해놓은 이와 같은 그 주제별 분류 나와 있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잠언 이제 강의 이제 둘째 시간인데 제목을 잠언의 목적과 효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잠언의 목적과 효과. 그래서 오늘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 그 다음에 22장 17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부분은 잠언의 목적, 그 다음에 잠언 22장은 잠언의 효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잠언 1장 1절에서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지혜와 정의와 판단의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게 하고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얻어 잠언과 해석과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은밀한 말들을 깨달으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7절, 이 7절은 잠언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소개하는 거예요. 또 이 7절 안에는 잠언의 주 저자가 누구인가 이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은 이 책을 통해 지혜와 지식, 그 다음에 통찰력, 그 다음에 현명함을 얻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시작점이 뭐냐, 이것은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에서 모든 지혜의 시작이 된다. 이거를 지혜자 이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왜 이걸 기록했냐,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살고 인생 사는 그런 그 기술을 배워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는데 여기 시발점,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잠언 시작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2장 17절에서 이제 21절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듣고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으라. 내가 만일 그 말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되리라. 내가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이날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느니라. 내가 계략과 지식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내게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몇 구절이 나와 있는데 맥스 앤더슨은 이게 잠언의 효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 같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언 이제 31장이니까 매달 이제 첫째 날에는 이제 1장을 읽고 둘째 날은 2장을 읽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잠언을 읽는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잠언을 읽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어요. 그래서 한 50년 이렇게 읽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몇 번을 읽을지 대충 아시겠죠? 500번, 600번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효과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효과. 그래서 잠언의 효과가 뭐냐? 그 효과가 22장 17절에서 21절에 이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 열심히 읽고 잠언을 열심히 연구하면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 유익이 뭐냐? 인생에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바르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 이게 잠언의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잠언의 주 저자가 여기 잠언 1장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전체적인 그 31장의 주 저자는 솔로몬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4장 32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에 대한 그 언급이 있는데 32절에 그가 3천 개의 잠언을 말하였고 잠언을 3천 개나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의 노래는 1,005편이었으며 노래 가사도 잘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가사가 1,005편이나 있었다. 또 그가 나무들에 관하여 말하되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담에서 솟아나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나무면 나무, 또 그가 또한 짐승들과 날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물고기들에 관하여 말하였으므로 뭐 여기 땅에 있는 짐승이든 하늘에 있는 날짐승이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든 하여튼 나무든 짐승이든 모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 대해 막힘이 없이 술술술 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모든 백성들에게서 사람들이 왔는데 이들은 그의 지혜에 관하여 이미 들었던 땅의 모든 왕들로부터 왔더라. 이미 왕이 사람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이런 말들을 듣고 그리고 너무나 놀랍다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니까 세상의 여러 지역에서 솔로몬의 이런 지혜 이런 걸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잠언을 3천 개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 3천 개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후대 이런 그 작가들이 이렇게 모아갖고 전집의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잠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대로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디서 왔냐?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는 이제 왕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 재물을 많이 주십시오.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군대를 많이 주십시오. 이런 거 간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장수하는 거 간구하지 않았잖아요. 뭐 구했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가 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들을 올바로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도 주셨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맥스 앤더스가 뭐라고 표현했냐?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겠냐? 이게 사실 뭐 여러분 우리나라 뭐 코미디 이런 하는 사람들도 성경은 전혀 몰라도 솔로몬의 지혜는 다 알잖아요. 이 정도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에 관한 대항은 솔로몬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알 정도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자, 그 솔로몬이 뭘 기록했냐? 여기 나와 있는 잠언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는 그 솔로몬이 이걸 기록했을 때는 말 그대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 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귀를 기울이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지혜로웠던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기술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책 맥스 앤더스가 지은 책의 제목이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잠언인데 여기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메인 아이디어는 지혜의 근원이 뭐냐, 지혜의 근원,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소스. 자, 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귀중한 거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혜는 뭐 일론 머스크니 뭐 이런 사람들 테슬라 뭐 만든다 그래갖고 뭐 돈 엄청나게 벌고 스티브 잡스가 뭐 애플 아이폰을 만들고 뭐 등등 이런 거 이거 다 인간의 그런 지혜거든요. 이런 거 말고 그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식이 집적이 되고 하면 얻을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생의 기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간이 이렇게 가져야 될 인생의 기술로서의 그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 잠언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은 그럼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살펴볼 그런 구절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강의 스타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되면 8절부터 그 다음에 33절 거기 있는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거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구절들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이 기록이 된 그런 목적이 이제 잠언 1장 1절에서 이제 7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러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 가서 보면 솔로몬의 이제 잠언이다. 우리말로는 그냥 잠언 단수로 표현했는데 여기는 하나의 잠언이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영어나 원래 히브리 말은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잠언을 의미하는 이 히브리 말, 이 프로버브라고 하는 거를 영어로 이제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격언으로 이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격언. 그럼 여러분이 속담이나 격언 이런 내용 대충 여러분이 이렇게 머릿속에 아시잖아. 아,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 히브리 말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잠언은 영어나 아니면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격언이라고 하는 그런 뜻 이상의 더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잠언이라고 하면 간단 명료한 말, 교훈적인 말, 그 다음에 서로 대비하는 말, 이런 걸 지금 성경은 히브리 말에서 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통찰력, 아니면 교훈, 그 다음에 깨달음, 분별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잠언 전체를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1절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잠언 전체가 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가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이외에 다른 몇 사람들도 잠언 몇 개를 이제 지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솔로몬이 직접 자기 시대에 자기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솔로몬이나 여러 사람들이 말해놓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해놓은 그런 그 잠언들을 후대 사람들이 모아서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솔로몬의 이름은 이 책에서 잠언에서 세 번 언급됩니다. 1장 1절, 그 다음에 10장 1절, 그 다음에 25장 1절에 솔로몬이 세 번 언급이 돼요. 세 번. 자, 그래서 1장 1절에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그래서 1장 1절부터 9장 18절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10장 1절에도 그의 이름이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내용도 아마 다 솔로몬의 잠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25장 1절에 솔로몬의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25장부터 29장도 솔로몬이 말한 그런 잠언일 것이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30장, 31장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르무엘이라든지 아굴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히스기야 왕들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다시 수집을 해서 베껴놓은 것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2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6절까지 여기는 잠언을 기록한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잠언. 자, 이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들을 파악하게 하며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일단 잠언을 왜 기록했냐? 잠언을 읽는 그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철이라고 한 말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분별력. 이것과 이것 사이에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거를 분별하는 걸 명철이라고 이제 이 지혜 문학에서 많이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읽는다. 1장부터 31장까지 읽는다.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되고 훈계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분별력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은 호크만데 스트롱 보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트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신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원어, 그 원어에 번호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가 2451번인데 이 호크마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은 어떤 걸 뜻하냐? 삶에 필요한 기술, 예술, 지식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전략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전문적인 목수거나 전문적인 음악가거나 그렇죠? 또 이렇게 외교관 이런 사람이 돼서 중재하는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냐? 기술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잘 깎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손톱을 잘 다듬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걸 다 아트로 표현한 거예요. 그 아트가 히브리 말로는 호크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언의 목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예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예,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그게 이제 잠언이에요. 그게 지혜고,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성경 가서 보시면은 잠언이라고 하는 말, 명철이라고 하는 말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잠언 3장 1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가서 보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많은 날이 있고, 15절 가서 보면 지혜는 루비보다 귀함으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혜라고 다 이제 이걸 바꾸어 놨는데, 원어로 가서 영어로 가서 보면 15절 가서 보면 She is more precious, 이렇게 she라고 써 있어요.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그러면 그녀는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영어로도, 아니면 영어로다 읽거나 히브리 말로 시를 읽을 때는 여기 여자로 돼 있어요. 여자로. 그러니까 이 잠언에 나오는 이런 지혜나 명철은 다 여성 명사로 돼 있다. 왜 그러냐?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여기 16절에도 지혜의 오른손에는, 여기 가서 보면은 예, 16절에 영어에 Length of days is in her right hand라고 있어요. Her. 예, 그래서 여자, 여성 명사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걸 우리말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녀, 그녀의, 그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시도 다 여성 명사로 돼 있습니다. 도시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시온 이렇게 나오면 예, 그녀의 주위를 돌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 여성 명사를 이제 사용한 데가 몇 군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렇게 지혜의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말에 이렇게 거침이 없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든 거를 기억하시고, 일단 잠언을 공부하니까 잠언에 나온 지혜라든지 명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히브리 말이나 영어나 그대로 다 여성 명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훈계라고 하는 말이 예, 거기 이제 나오는데, 훈계는 예,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징계 이런 걸 이제 뜻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 해도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할 때 필요한 말이 뭐냐? 훈계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제가 지식을 터득을 했어요. 그 지식을 터득했다고 해도 훈련이 없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이 뭐냐? 훈계라는 겁니다. 훈련에 필요한 그런 말이 훈계다. 그래서 잠언의 목표는 잠언을 읽는 그 독자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예술을 얻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을 받으며, 이렇게 되면서 올바른 길을 구별하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거다. 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연말하고 훈련해서 여기서 군사처럼 늘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명철,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선한 것과 나쁜 것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잠언의 목표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지혜와 훈계, 명철, 지혜, 아시겠죠? 삶의 기술, 그렇죠? 훈계, 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 그걸 가지고 옳고 그른 거, 좋은 거 나쁜 거를 분별하는 거, 이거를 하도록 솔로몬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1장 3절도 뭐 비슷한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인데, 2절을 조금 더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훈계의 그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특별히 판단의 공의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judgment로 이제 되어 있어요. judgment라고 하는 이 말이 참으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히브리 말하고 영어하고 그다음 우리 한국 말은, 영어로는 그냥 judgment예요. judgment니까 그냥 판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 판단, 우린 이렇게 되는데, judgment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어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히브리 말도 그렇고, 공의롭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공의롭게 판단해, 공의롭게 꼭 앞에 이렇게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말에는 이제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사기. 그럼 거기 가면은 젖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삼손도 젖쥐고 입다도 젖쥐예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아니 왜 이름을 재판관이라 그랬을까? 재판관 이게 그냥 단순히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롭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젖쥐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의 공이 특히 왕이라든지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판단하면서 공의롭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혜를 얻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왕이 될 그 아들을 위해서 공의롭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해서 이런 그 잠언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1장 4절에 가서 보면 단순한 자들에게 민감함을 주고 네, 그 다음에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순한 자는 훈계를 받지 않고 원초적 본능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삶의 연륜이 짧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또 누가 와서 지혜로 이걸 무슨 말을 전해주면 안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원초적 본능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이제 된다는 거지. 이런 사람을 단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민감함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닥치고 할 때 이게 민감하게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는 거다. 그 다음에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분별을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했다. 1장 5절에는 잠언의 대상이 되는 그 독자가 그냥 단순히 단순한 자나 젊은 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와 그 다음에 명철한 자도 역시 잠언을 읽고 잠언대로 살아야 될 이와 같은 그 대상이다. 1장 5절에 지혜로운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에 학식을 더 더하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학식을 주고 있으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로운 계략들을 그래서 계략을 얻고 그 계략을 얻어야 어떻게 왕의 좋은 자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세상 법정에 나가서도 뭐 변호사 같으면 예, 계략을 짜서 좋은 조언을 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의 이 잠언을 듣고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늘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1장 6절은 예, 이렇게 이제 해서 잠언과 잠언이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지 인생의 기술이라 그랬습니다. 해석, 해석은 잠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쉬운 것 같아도 어떨 때 가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언 해석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또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 역시 이제 뭐 비슷한 겁니다. 격언이라든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의 은밀한 말들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은밀하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다크하다고 표현했어요. 어둠 속에 있는 말들이라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 말은 은밀한 참 저 말이 참 은밀하다 이게 참 이게 이건지 뭔지 이렇게 예, 이런 말을 우리가 은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다크생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말들이다. 여러분 빛 가운데서 이렇게 뭐가 비춰지면 그럼 다 보이잖아요. 어둠 속에 뭘 넣으면 이게 이건지 저건지 어둠 속에도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간이 잘 안 되는 거를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다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잠언 1장 17절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확실히 허사니라. 야 이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가? 이런 게 은밀한 말들이에요. 잠언 18장 1절 나중에 이제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은밀한 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고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숭얼숭얼 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이가 나오잖아요. 이게 다크세잉이에요. 예수님이나 분명하게 딱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게 다크세잉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4절에도 이런 은밀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쨌든 지혜롭게 되면, 솔로몬처럼 이제 지혜롭게 되면 어떤 현명한 사람이 와서 은밀한 그런 그 말을 해도 그거를 잘 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간파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고 1장 7절에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이 솔로몬이 이제 무엇인가 쭉 설명하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가르침을 1장 7절에서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의 목적,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설명하고, 자,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는 건데, 잠언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1장 7절에 이제 나오는 거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한 출발점, 인생의 기술, 예술을 잘 터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그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맥스 앤더스라든지 요 근래에 나오는 이런 그 주석가들,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자꾸 경외함으로 이제 바꾸거든요. 우리 개역성경에도 경외함으로 이걸 바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 말이나 그 다음에 영어 킹덤 성경이나 이게 경외한다고 한 그런 말로 쓰이지 않았어요. 두려워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지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를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 주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경외함으로 해야 된다 자꾸 주장하는데 그게 아니야. fear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둘 다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을 두려워하고 지옥 불속을 두려워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곁을 떠나 살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고 이걸 두려워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어떻게 돼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성경을 두려워하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를 자꾸 경외, 존경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이 두려워서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예,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그 요소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에게 그분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정당한 위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려워해야 그 다음에 존경도 하고 영광도 드리고 존귀하게 만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시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예술, 그 예술의 시발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다. 이거를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기억하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우리 손자 손녀들 다 기억하도록 머릿속에 아주 확고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솔로몬은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과 대비가 되는 어리석은 자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가 있는 자가 없고 지혜가 있는 자가 있고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자를 지금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럼 반대로 뭐예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지옥불속, 영원히 지옥불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 자가 성경에 따르면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예요. 이 어리석은 자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훈계, 인생의 기술, 예술, 솔로몬같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 가르쳐주는 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될 때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인생을 살아가는 예술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삶에 기술이 없는 거잖아요. 삶에 예술이 없기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심는 대로 이제 거두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제정해 놓은 이와 같은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여기 1절에서 7절에 분명하게 선택을 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러고 시간만 주어지면 그러면 여러분 정자와 난자 이런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합쳐져 갖고 제 딸이 이제 한 일주일 있으면 아기를 낳는데 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조금만 이 정자와 난자 이런 것들이 결국 이렇게 합쳐져 갖고 나중에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돌덩어리니 흙탕물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만 년이 지나면 정자와 난자가 되겠냐고요. 그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렇죠. 거기도 시간도 200억 년만 주면 정자와 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그런 일인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거를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성경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얼마쯤 지나면 아냐? 80년, 90년만 지나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예술 그거 얻는 데 출발점이 되는 거다.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22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잠언의 효과가 나오죠. 잠언을 우리가 신실하게 연구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이제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언자가 될 수 있다. 22장 17절 가서 보니까 내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듣고 내 마음을 내 지식에 쏟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의 그 말씀들을 듣고 지식을 연구하고 지혜에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질 사람이 있다. 지금 솔로몬이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22장 18절 내가 만일 그 말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그것은 즐거운 일이니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된다. 참 이거 재밌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두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참 일주일에 이제 세 번 이거 성경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어떨 땐 힘들어요. 이번 주 같으면 지금 잠언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시편 세 개를 준비해야 되고 또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이제 준비해야 되고 이럴 때 보면 어려워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잠언도 준비하고 시편도 이렇게 준비하면은 몰랐던 걸 이렇게 또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가. 아, 참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말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용을 인용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그것들이 어울려서 내 입술에 꼭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에 꼭 맞는다는 얘기는 조리 있게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지혜로운 자들의 말들을 자꾸 들으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조리 있게 짤막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세상이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짧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짧게, 더 갖다 붙일 게 없을 정도로 딱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모든 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연구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되고, 성경 강해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즐거운 일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성경 강해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되고, 또 이렇게 직접 못하는 분들은 이런 맥스 앤더스 이런 책을 읽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의 강해를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이제 되는 거다. 22장 19절, 19절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내게, 바로 내게 알려주었다. 내게, 바로 내게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을 많이 연구하게 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니까 잠언을 많이 읽고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습득을 하면 할수록, 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코로나19처럼 이런 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요새 좀 배짱이 생겨서, 아예 코로나19가 걸리면 뭐 걸리는 대로 또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벌벌 떠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어떻게 되겠지, 그렇죠? 예, 주님을 그냥 신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아직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걸 거두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뭐 오미크론이니 뭐니 하고 뭐 설쳐대도 하나님이 지켜서 보호해 주시리라는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그런 삶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냥 가슴이 답답해지고 쪼그라들고 그냥 밖에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2장 20에서 21절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 여기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지혜의 말씀, 잠언이 진리의 말씀들이라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확실하다, 그렇죠? 그걸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너에게 가서 저것 좀 물어오라고 그러고 사람을 보내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왔어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어요. 아, 역대기상 25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5명이니까 6명입니까? 뭐 해서 이제 오늘 킷바이블.com에 올렸는데 이렇게 이제 보내왔단 말이에요. 그 보내오면 어때요? 무엇이든지 다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예. 왜?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면은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 성경에 관해서 뭐라고 물어와도 다 답변할 수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지금 인생을 사는 기술에 대한 거니까 인생을 사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예술적으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잠언의 효과라는 거,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고. 자, 이제 복습을 하면 이런 겁니다. 지혜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인생의 기술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은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고 잠언의 효과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 자, 잠언 여기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면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잠언 1장에 나오는 조금 어려운 이 구절 두세 구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은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F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Fear of the Lord.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30번이 나오고 잠언에 14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게 8번이 나와요.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잠언의 핵심이다. 예.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크마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지혜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기술자, 가수, 음악과 그 다음에 이제 배 타는 선원, 상담가, 그의 여러 사람들의 정신적인 기술, 예술적인 기술, 음악을 잘하는 기술, 미술을 잘하는 기술, 기술을 뜻하는 뜻이에요. 1차적인 뜻이. 그러나 2차적인 뜻으로 이제 넘어가면 대개 잠언에 있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들, 이런 거를 지혜로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지혜롭다 이야기할 때는 이 배를 타는 선원을 생각하면 배를, 야, 저 바다에서 저 배를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잘 몰고 다닐 수 있을까. 또 여러분이 자동차 뭐 그랑프리인데 가면은 그냥 엄청난 속도로 막 달리는 그런 자동차 모는 사람들 보죠. 그 기술 있잖아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잘 몰 수가 있을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금속 이런 걸 가지고 잘 녹여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바이올린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엄청나게 멋있게 바이올린 켜는 사람도 있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무언가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걸 호크마로 표현했다. 호크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것과 같은 그 아트, 예술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게 똑같은 식으로 인생도 그런 예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다 할 때 지혜라고 한 그런 말을 썼다는 거, 그거를 잠언 읽으시면서 늘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술적으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아니면 능력은 어디서 오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에서 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만큼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게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누군가 자신의 힘으로 지혜로워지고자 한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뭐냐? 예, 그 우리 한번 야고보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잘못된 지혜, 세상적인 지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오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여기 가서 보면 세상과 마귀가 주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그런 지혜가 있다. 이 세상에 혼란이 생겨요. 교회 안에도 분란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이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야 된다. 자, 이런 거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단어를 주의해야 되냐? 성경 이제 여기 잠언 읽다 보면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란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잠언 1장 22절에 가서 보면, 단순한 자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느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자,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하고 어리석은 자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어리석은 자도 동시에 단순한 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지혜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을 다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단순한 자고 어리석은 자다. 다른 얘기로 하면 삶의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예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 사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거라고 지금 여기 잠언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1장 7절에 가서 보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잠언에는 이 어리석은 자 이걸 표현할 때 세 가지 히브리 말을 어리석은 자로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케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케실도 그냥 어리석은 자로 번역이 돼 있는데 원래 뜻이 뭐냐? 생각이 꽉 막히고 완고하고 고집이 센 이런 사람을 케실이라고 썼는데 이걸 우리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넘어오면서는 fool,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한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근데 고집 센 바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좋은 이야기,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도 고개 설레설레 흔들고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자기의 원초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거를 이거를 케실, 영어로는 fool.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단어는 나발이란 단어가 세 번이 나와요. 나발이란 말이. 나발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우둔한 사람을 나발이라 그랬어요. 잠언엔 세 번 나옵니다. 잠언 17장 21절, 30장 22절 등에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내를 알죠? 예,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사람들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좀 달라.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가 다 내 양떼를 지켜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뭐 다윗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이제 하다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뻔 하잖아요. 그때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나타나서 중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화를 면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제발 그렇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다윗에게 간청하는 그런 대목이 사무엘기상 25장에 이제 나와요. 그때 나오는 말이 나발입니다. 나발. 세 번째 어리석은 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에윌이라는 그런 그 단어예요. 이 말은 행동이 교만하고 난폭하고 강팍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사가 괴팍한, 쉽게 얘기 아주 괴짜를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괴짜. 이게 어디 나오냐? 잠언에 19번 나오고, 그래서 잠언 10장 21절 이런 데 나오는 fool 이런 단어는 이거는 괴짜를 이야기하는 거다. 교만하고 난폭하고, 그다음 하는 그 행위가 강박한 거예요. 강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듣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 말 그 세 개를 영어로 가서 보면 fool로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영어 단어 fool도 가서 보면 세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다 있는 거다. 우리말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제 바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말이 단순하다고 하는 그런 말 단순한 자하고 같이 이렇게 거의 동의어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 자, 결론의 말씀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잠언 1장에 몇 구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보람있게 이제 살려면은 인생 여정을 잘 시작해야 되는데, 그 인생 여정의 올바른 시작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다. 1장 7절.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 원인이 이제 되는 거고, 지혜와 인내와 근신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고, 그 결과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올바르 돼야 궁극적인 목표가 올바른 데까지 가서 우리가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받아갖고 올바른 그런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기억을 하고 오늘 잠언 1장부터 이제 7장을 읽었는데 8절부터 33절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그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읽은 거를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걸 기억하시고 집에 가셔서 잠언 1장을 한두 번을 그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먼저 잠언 1장 8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9절까지는 아들에게 악한 좋은 자들을 피해야 된다고 지금 교훈을 주고 있는 말이에요. 교훈을 지금 있는 말입니다. 10절에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어저께 그저께 어떤 사람의 아들 때문에 지금이나 신문지상이 지금 그냥 글이 도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들이 가서 도박하고 성매매 뭐 하는데 다니고 아버지가 나가서 다 사과하고 잘못했다 그러고 어쩌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게 다 왜 그래요? 이거 아들이 뭐 아버지도 뭐 그런 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아버지가 그래서 그런지 아들도 지금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갖고 참 어렵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고 지금 아버지가 가르쳐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 모양이고 이렇게 이제 되고 하니까 뭐 가르칠 수도 없고 뭐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되니까 그 길로 빠져갖고 서른도 안 된 그런 아이가 그런 악한 일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냥 다 그냥 공개가 이렇게 돼가 또 단순한 자예요. 이메일 주소가 다 똑같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거 뭐 이 누리꾼들이 찾으면 뭐 수천 개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수치와 더러운 것들이 지금 다 쏟아져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숨어 기다리다가 피를 흘리자. 우리가 무죄한 자를 까닭 없이 몰래 숨어서 기다리다가 무덤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모든 귀한 재물을 찾아서 노량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의 제비를 우리 가운데서 뽑고 우리가 다 돈주머니를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제 세 딸이 있는데 제 세 딸들에게 다 이 말을 주고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다 그렇게 해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내 아들아 너는 그들과 함께 그 길로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행로에서 떠나라. 이는 그들의 발이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려고 서두르기 때문이니라. 17절 이상한 말이 나온단 말이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은 확실히 허사다. 야, 이게 왜 갑자기 새 이야기가 나오냐. 이게 참 어려운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말. 그냥 여러분에게 악한 친구들 피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악한 길에 내가 지금 그 길로 다니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되고 시험과 유혹에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봐야 되고 시험과 유혹은 결국 사람을 함정으로 이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자, 새가 이렇게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다 함정을 이렇게 뭐 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치면 새가 절대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절대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러면 뇌가 사람이 새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절대로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새도 안 빠지는데 사람이 거기에 빠지면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나 딸에게나 가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새보다는 뇌가 나야 되지 않냐. 뇌가 이렇게 크니. 100배는 클 거 아니에요. 100배가 뭐예요? 새 뇌보다 참새 뇌보다 뭐 1000배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앞에서 이렇게 올무 해고하면 새가 절대 거기 안 들어가는데 내가 사람이 돼갖고 거기 들어가면 되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1장 20절에서 이제 33절에는 지혜가 외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지혜가 24절에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고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냥 계속해서 외치는 그런 거를 의인화해갖고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도 너희의 재난을 볼 때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닥칠 때 조롱하리니. 이제 살다가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결국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조롱을 할 거다. 너희의 두려움이 황폐왕같이 닥치고 말 듣지 않고 지혜로운 말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면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닥치고 지금 그 아들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 아들 아버지도 지금 아주 두려워서 그냥 벌벌 떨고 지금 생겼잖아요. 너희의 멸망이 회오린같이 바람같이 닥치며 너희에게 고난과 번민이 닥칠 때에 내가 그리하겠다.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르짖겠지만 내가 대답, 때가 늦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일찍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며 부모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들 그런 식으로 다 해놓고 나니까 지금 저 모양이 이제 됐단 말이죠. 때가 너무 늦은 거예요. 다 밝혀진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냐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아들, 딸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러면 때가 되면 엄마, 아버지가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때가 온다는 거. 그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모든 수치가 온 천하에 지금 그 아들처럼 해서 다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채워지리니 32절 이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키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가 번영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아버지 때문에 뭐 돈 많이 갖고 이렇게 되면 그 번영이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걸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거기 가서 보면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 이런 내용이 32절에 나와요.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죠? 다른 성경에 가서 보면 그럼 어리석은 자들이 퇴보, 뭐 어리석은 자들이 배반하는 거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 turning away 이래서 턴에서 away 멀리 돌아서 멀리 반대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 뭐에서 돌아서냐? 진리에서 돌아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돌아서고 지혜에서 돌아서고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요. 이 단순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그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진리를 버리고 지혜를 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주니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이렇게 이제 사니까 그게 어떻게 돼? 그들을 죽이게 된다. 그 터닝 어웨이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잠언 1장을 가서 쭉 읽고 가능하면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앉자 이렇게 해서 아빠 엄마 한 절 아이들 한 절 이렇게 해서 읽고 이렇게 이제 해갖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래야 최종 목적지가 그 목적지가 올바른 목적지 행복한 목적지 그 목적지를 가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라 하는 거를 아이들과 함께 그 잠언 1장 읽으실 거죠? 예, 읽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꿰다 해도 절대 거기 넘어가면 안 된다. 새보다 내가 뇌가 1000배 이상 크니 그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가서 다 설명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 새가 하는 그것보다는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잘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교회 오는 모든 분들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 저도 지금 5명이 있어요. 손자, 손녀가 이제 한 명이 또 태어나면 6명이 되는데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다가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인생의 시작이 지혜의 시작이 어디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잠언을 가서 한번 오늘 1장을 몇 번 읽어보시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